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을 나누면서 8장에는 6개의 기적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기적,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만지시면서 고치셨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실 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에게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는데 예수님께서도 직접 저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가지지 않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해석이 중요하지만 해석으로 끝내면 안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나로 깨닫게 하고 나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는가, 적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용 없는 성경 공부, 적용 없는 큐티, 적용 없는 설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는 8장에서 세 번째 이적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8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만지시며 열병을 고치셨다 하는 내용이죠. 이러한 세 가지 질병의 유형, 그러니까 앞선 문둥병, 하인의 병, 이제 베드로 장모의 병,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한 질병은 불치의 병이잖아요. 문둥병. 다른 병은 중풍병, 곧 이 마비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병은 일시적으로 발병한 열병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적은 저녁에 발생을 하는데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많이 데려왔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일은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이 본 복음서의 기록을 주의 깊게 살피기만 하면 마태는 그 당시에 주님께 고침받는 사람이 적어도 수천 명은 되었을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때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소경과 안진뱅이와 귀머거리들이 치료함을 받고 걷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타 수많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고침을 받았다고요? 그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 보면 원수들이라도 그 이적 행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박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원수들까지라도 고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따름이었습니다. 17절로 가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사실 이 구절은 이른바 신유 은사자들에게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육체의 치유가 속죄의 영에 속한다고 하면서 이 구절을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야서로 돌아가서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현대의 신유운동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침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게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한 말씀을 증거로 근거로 내놓고 싶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면 무엇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던 것은 여러분의 죄악이요 또 저의 죄악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고 위대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장이 옳다면 속죄와 함께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저는 아직도 영화로운 몸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영화로운 몸이 되셨나요? 죄와 사단이 여전히 지배하는 이때에 속죄의 한 사건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병으로부터 놓임을 받았다는 말은 그러므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의 자주 낫는 유장병을 위해서 소량의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권고를 했을까요? 왜 그가 그에게 속죄에서 나음 얻었다고 구원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장로들을 불러와서 기도를 청하라 했을 때 그는 왜 그들에게 속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먼저 구원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고요. 왜 바울이 그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주어졌던 사실을 언급할 때 치유를 속죄의 문제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주제에 관하여 기록된 다른 예들이 있는데 그 내용도 조금 소개해보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에바브로티도가 병에 걸렸을 때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속죄에 호소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25절로 27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아주 귀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낳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우리의 병이 낫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사집회에 가는 대신에 왜 위대한 의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곧바로 나가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치유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신유적 치유를 믿지만 이른바 신적 치유자들은 믿지 못하는 게 사실이니까요. 신유의 권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지상의 한 개인에게 가서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가는 대신에 저는 차라리 저의 병을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에게로 가져가서 문둥병자처럼 원하시면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면 너무도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사실 바울은 속죄에서 치유를 구하고 있는 자들의 주장은 그 주장하는 바를 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오늘날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모든 능력을 친히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8장 18절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에워싼 큰 무리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피해서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큰 무리의 사람들을 주목해보는 것이 좋아요. 문자 그대로 아마 그 사람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었을 거고 다 한결같이 병 고치기 위해서 아마 오지 않았나 싶어요. 성경에는 일일이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병 고치기 위해서 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가면 담고 같은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을 행했다라고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아마 그런 중한 질병들을 가진 사람들. 뭐 여러분 사람들이 급할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한데 예수님 잡으면 우주를 잡는 것인데 이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접근해 옵니다. 19절이에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어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서기관은 아마도 청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중팔구 노인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저편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배를 향해 가고 있었고 그는 곧바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들로부터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라고 했어요. 서기관은 결심을 했던 겁니다. 주님은 그를 보시고 정직하고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데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사실 본문의 말씀은 이 청년에게 너는 나를 따를 때에 치를 값이 있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았느냐? 너무도 그 치를 대가는 너무도 큰데 너 그거 다 각오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분이 가난하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청년은 마음을 열고 따라서 우리 주님도 마음을 여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말씀하신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따르려면 네가 많은 것을 지불해야 하리니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갈 때에는 우리를 위해 호텔이나 멋진 여관 같은 것들이 예약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어디 머물겠어요? 참 힘든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들어가 쉴 수 있는 굴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만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처럼 가난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고 봐요. 근데 가난의 강조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을 했던 거죠. 우리는 이 청년이 그리스도를 쫓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정확히 알기는 곤란해요. 저는 그들이 배를 탈 때 그들 가운데 그도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은 가져봅니다. 21절을 가보세요.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서 주님을 쫓기로 결정은 하였으나 먼저 부친을 장사 지내고 싶은 한 청년이 또 있었어요. 그 사건은 크게 오해되어져 왔죠. 아, 예수님께서는 이 부모 형제도 그냥 모른 척하는 분이다. 부모 형제도 지금 뭐 생각지도 않는 그런 분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동안 오해가 되었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 주님은 대답하실 때 더러는 가혹한 그런 대답을 하기도 하세요. 자, 22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겠습니까? 중동 지역의 문화에 아주 권위 있는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는 이 방면에 여러 책을 저술을 했어요. 그는 어느 날 아라비아에서 먼 곳을 여행하기 위해 여행 안내자를 필요로 한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가고 싶은 곳을 설명했고 훌륭한 길잡이가 될 만한 어떤 마을에 사는 청년 한 명을 소개받았는데 스미스 박사는 그 마을로 가서 그 청년에게 그의 길잡이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먼저 저의 부친을 장사 지내야만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오두막집 앞에 가보니까 정정하고 강직해 보이는 연로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라비아 청년이 진정 의심했던 바는 그가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그래서 그 부친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 이런 말 아니었습니까? 부친은 아들이 모셔야만 하니까 말이죠. 아버지는. 그렇지만 본문에서 주님은 그 청년으로 하여금 그의 부친을 누군가에게 돌보게 하거나 또는 부친 스스로 해결하게끔 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분의 이러한 말씀이 무종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확신하는 바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청년으로 스스로 결정하게끔 하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고 중요도의 문제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이 일에 있어 제자리에, 그러니까 제일 첫째 자리에 두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청년이 만일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주님은 아마 그에게 그러면 너는 이 다음에 내 집으로 돌아가서 내 부친을 보살피도록 해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봐요. 여러 해 전에 선교사로서 헌신한 분이 계세요. 그 선교사는 사실 자매였어요. 그 자매는 나이 많은 부친이 있었는데 그 자매는 그 후 선교사가 되어 사역지로 가서 선한 사역을 이루었던 것이죠. 수년이 지난 후 그 자매가 귀국하여 집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정말로 자기 부친이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를 걱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냥 아버지는 혼자 계셨던 거예요. 그는 그 자매가 자신을 버려두고 간 것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직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자매를 나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매를 그런 거죠. 그 자매 선교사는 그 부친은 그동안 결단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는 이제 집에 머물면서 부친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또 말동무도 해드리려 그렇게 이제 작정을 했던 거죠. 그 노인은 이제 그 자매의 이 같은 보살핌에 마음이 움직였고 그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매기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일 안에서 그 여 선교사님들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를 인도하셨다고 확신을 합니다만 사실 그녀에게는 처음에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시고 선교사로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마태는 이 청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제 또 다섯 번째 사건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